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순환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또 성가대들이 돌아가면서 특순하시고, 오늘은 청년들이 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하고 잠이 많은데 어제 저녁에 또 성금요일 예배 늦게까지 드리고, 또 아침에 또 청년들이 새벽 특순하려면 거의 밤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드디어 이제 빌라도의 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시게 됩니다. 사형 언도는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서 이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그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 숨겨진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성장 과정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또 신하들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가 아닌 카프리 섬에 은둔하면서 전례 없는 문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보고서만 받고 답신을 해주는 이 독특한 문서 정치를 10년 넘게 지속한 것입니다. 이 황제가 이 속주의 총독들로부터도 이 문서로 보고를 받았는데, 한쪽 라인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속주의 주민대표와 또 로마 황제가 몰래 파견한 비밀정보대로부터도 보고서를 받아서 2중 3중으로 총독과 부하들을 다 서로 감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황제는 예민한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총독들의 반란을 경계했는데, 한 번은 이 로마에서 대규모 이 반란 쿠데타 사건을 진압하는데 거기 연루되어서 체포된 인물 중에 하나가 빌라도였습니다. 그랬다가 빌라도가 간신히 석방되고 거의 귀향사리에 가깝게 외지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가 있긴 가 있었지만 이거는 완전히 바늘방석이에요. 황제의 정보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자신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황제가 아무도 믿지 않는 병적인 권력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섬으로 들어가는 편지를 통해서만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황제랑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그래도 반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말썽 많은 팔레스타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밀란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조짐이 있다는 보고서가 황제에게로 들어가는 날에는 자기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빌라도의 심리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왜 빌라도가 이렇게 군중에게 휘둘렸던가를 조금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청와대 의전비서실장을 지내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한 3년 지켜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언론 눈치 봐야 되고 야당 눈치 봐야 되고 이 시민단체 눈치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패기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눈치 보다가 끝나는 게 대통령이라는 걸 보면서 아, 이 대통령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뼈저리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권력자였지만 권력이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윗사람인 황제의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해야만 했고 동료들의 질시의 눈초리를 봐야 했고 이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얼음판을 겉도 조심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살기 등등하게 체포해서 끌고 온 거예요. 밖에 보니까 그냥 군중이 폭도처럼 꽉 모였어요. 사형을 시켜달라고 끌고 왔어요. 근데 자기도 빌라도도 루트가 있으니까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별 죄가 없어요. 그렇게 큰 이미 로마에 반역하는 테러리스트 같은 인물들은 다 이 정보망에 들어와 있는데 나사렛 예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을 생각하니까 예수를 처형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보망으로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또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이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일단 예수님을 산헤드린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처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를 불러서 직접 신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한 지역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역죄. 이것만이 처형할 수 있는, 즉결 처형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공식 기록에 자기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갔다는 걸 남겨야 되거든요. 통 물어봤는데 빌라도는 보나마나 예수가 부인하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뱉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금방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본가? 이 말이 지금 어떤 의미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가? 대역죄를 짓는다는 게 지금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로마 총독인 자기 앞에 끌려오면 다들 벌벌벌벌 떠는데 예수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 반역죄를 인정하게 되고 바로 사형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침착하게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초월해버린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산헤드린에서 넘어온 수많은 증거들 예수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야, 유대사회 최고 지도자들이 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너를 고소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또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들이대면 애지같은 사람 같으면 파랗게 질릴 것이고 만약에 이 증거가 거짓이라면 억울하고 분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텐데 예수님이 너무나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같이 흙탕물 싸움하는 분이 아니라 이 상황 위에 서 계신 분이었어요. 순간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로마의 관료로서 정치판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본 사람인데 어떤 인간을 니들이 다 겪어본 사람인데 자기가 겪어본 어떤 인간과도 다른 인물이에요. 순간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까지 남편에게 사람 보내서 말립니다. 내가 꿈에 이 옳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터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 주님께서는 산헤드린 재판정에서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그 어떤 죄를 찾을 수 없는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아무 죄도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15절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자신들에게 오는 와야 될 민심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떤 음모에 휘발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워낙 막강한 지역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죄로 고소한 사람을 황제 정보원들이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가 총독이라고 하지만 그냥 무죄 방면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나중에 어떤 벌을 받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매년 6월절이면 6월절 특사, 총독의 권한으로 어떤 죄수라도 한 명 석방시킬 수 있는 전례를 상기시키면서 그 방법으로 예수를 사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어요. 20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고민에 빠진 빌라도를 압박한 것은 민중이었습니다. 이 민중이요,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열광했습니다. 아니 바로 며칠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순식간에 광분한 민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손에 무엇이 있는,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더니 차라리 살인강도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살인강도 바나바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매스콤을 장식했을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이요. 아니 연쇄살인범을 여러분 동네에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군중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뭐에 쓰였다 그런 게 이럴 때 하는 말이죠. 연쇄살인범을 우리 동네 우리 애들 다니는데 풀어놔도 좋다.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감정으로 몰아가는 여론재판이죠. 근데 20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고 돼 있는데 영어성경에 보니까 persuaded, 설득했다고 돼 있어요. 군중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선동당하기 쉽습니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 군중을 뒤에서 설득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뒤에 또 누가 있었겠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는 항상 대리전을 펼칩니다. 자기가 안 나서요. 항상 소수를 이용해서 다수를 선동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숨어서 미소 짓습니다. 그런데 통탄할 일은 이 마귀에게 선동당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인도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될 장로들이 여기서 다 마귀의 선동에 이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를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에게 선동당합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을 몰아낸 프랑스 민중들이 부패한 왕정을 몰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하는 게 파리 시내 한복판에 그 길르틴 단두대 세워놓고 툭하면 사람 반역자라고 몰아서 고함 지르고 여론재판으로 죽이는 거였어요. 어떨 땐 하루에 수십 명씩 처형됩니다. 혁명의 주동자들이었던 로베스피에르와 당통도 막 서로를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이성을 잃은 피해 재판, 인민들의 여론의 선동, 그 뒤에도 마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신 제가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동네에서 인민 재판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또리 엄마, 뭐 돌쇠 아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 동네 부잣집 할아버지를 끌어다 놓고 죽여라 죽여라 뭐 갑자기 사람들이 뭐에 쓰인 것 같이 죽창과 돌로 사람을 죽이는 인민재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여론재판이에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던 로마인들도 그 콜로시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거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귀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했을 때 죄악을 저지릅니다. 민중은 항상 선동될 수 있고 비논리적인 폭력을 다수의 힘으로 휘둘러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바로 군중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본이 마귀한테 이렇게 딱 시험 들기 시작하면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다 뭐 정신없이 휘둘립니다. 군중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성을 찾아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요. 그래야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군중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탄생해요. 그 다음부터 그 군중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수결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셨어요. 그러니까 군중은 폭도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항상 성령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깨어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 속에 성령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모에 쓰인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착각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빌라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권세 잡은 자와 하늘 권세 잡으신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를 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재판관과 피고인이 뒤바뀐 것 같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안에 있는 인격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음모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부터 빌라도의 양심이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진리 앞에 서면 양심의 눈을 뜹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양심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갈등이 커집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를 석방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군중에게 약점이 잡혀 있어요. 이미 빌라도가 이 팔레스타인으로 오기 전에 반역 사건에 연루돼서 로마 황제로부터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이 말 듣는 순간 빌라도는 뜨끔했겠지 않겠어요? 군중이 아는 거예요. 너 우리가 투서하면 넌 끝이야. 너 로마 황제한테 의심받고 있잖아. 이미 약점을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빌라도는 권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명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약점을 딱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게 뭐 빚 좋은 개살구지 총독이라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약점을 안 잡히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약점을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분위기로 막 끌고 가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의 양심은 현실과 타협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양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하고 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서도 그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군중이 무섭고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주고 맙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눈 감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느 선에서 그냥 타협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눈치를 보고 마귀에게 선동된 사람들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신념 따위는 이미 던져버린 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당해서 이성을 잃고 고함치는 군중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공포심에 압도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을 주도하는 빌라도가 패닉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뭐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이 오히려 재판장 같은 초연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십자가를 담담하게 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압박당하고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압박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화려함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세상이 우리의 판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이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세상 눈치 보던 우리의 비겁함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사람 눈치 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권력자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셨던 예수님,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십자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초연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 눈치 보고 너무 비겁했습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